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콜라보 서점 북티크에서요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 이 시간 하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는요 시와 함께 살아온 김용택 선생님의 문학과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학을 접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요즘 강조되고 있는 이것 바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성이 좋으실 것 같은 우리 선생님.
안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사실 38년 동안 교직에 계셨잖아요. 네. 선생님은 어린이들과 생활하시면서 동시도 사실 많이 지으셨고 네. 책도 많이 내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굉장히 쓰시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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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그 동시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교과서에 수록된 콩 너는 죽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혹시 최 사장님 읽어보셨어요?
아, 예, 읽어봤죠.
네. 어때요?
그 정확히 이제 그 어딘 따라할 수는 없는데 이제 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 아, 콩 너 이제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니까 죽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그 뭐랄까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긴 한데. 왜냐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콩이 들어갔으니까 저걸 꺼내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쥐가 살고 있으니까 저걸 이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 되게 그 다루는 언어나 네. 내용이나 좀 재미있었어요.
죄송한 말씀 같은데 이게 네. 어린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아, 네.
네. 이 콩타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퇴근을 위해서 어머니가 작대기로 콩을 탁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콩이 톡톡 튀어나가서 또르또르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콩을 주워 날랐죠.
네.
자가 주워, 자가 주워. 그런데 콩 하나가 이게 제가 보니까 또르르 굴러가더니 어떤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용태가 이제 콩 저건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얼른 가서 콩 너는 죽었다라는 글을 쓴 겁니다. 어머니가 말해주는 걸 제목으로 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쓴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머니가, 크게 어머니가. 오해를 하셔서
아니 보니까 이번에는 또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저는 제목만 보고는 백과사전 친구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 뭐지? 국어사전 친구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보니까 제목이 인성사전이에요. 어린이 네. 인성사전이요. 어떤 책인지 선생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난 사실 아이들하고 그 38년을 지내면서
네.
이제 어머니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아이들하고 살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 삶이 공부라고 그랬잖아.
네.
살아가는 게 공부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아이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정직과 진실이었어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야.
네.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거기 있었어. 정직과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진심이 통해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해야 될 덕목, 진심.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거야. 우리는 마음 줄 데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는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진심이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어요. 진지해. 모든 게 진정성이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야.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적인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늙어 죽을 때까지 세상이 늘 신비로워야 돼. 늘 새로워야 돼. 남편이 늘 새로워야 되는 거죠. 연애 때만 내 연인이 늘 새로워. 결혼하고 나면 새로움이 사라져버려.
네.
그게 우리 삶인데 그게 만드는 거지. 늘 안에는 신비로워야 되고 세상은 늘 새로워야 되고 신비로워야 돼.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동을 주고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지. 나를 바꾼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배웠어요. 애들한테요. 그게 이 책의 기본이에요.
네.
인성이란 인성은 교육하는 게 아니고 길러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죠. 인성이란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시가 똑같아. 인성. 인간이야, 인간. 인자가 앞에 들어있잖아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인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려는 마음을 기르자.
네.
가꿔주자.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학교가 아니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또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공부, 쓸데없는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공부란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거죠.
네.
이게 공부라는 건데 우리의 공부는 아이들에게 하는 공부는 지식을 전달해줘서 지식을 외워서 정답을 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인성교육이 아니고 점수교육이죠. 그러니까 인성이란 길러지는 거죠.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갖고 보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네.
그 뜻이야. 그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지키자는 거지.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인성하면 사실은 그냥 어렴풋이 떠오르는 정의만 저희가 알고 있었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인성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인성 하면 혹시 뭐 덧붙이실 인문학적인 정의 또 있나요?
아니, 뭐 정의는 잘 모르겠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됨됨이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착하고 선하고 이제 인간된 됨됨이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게 더럽혀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태어날 때 자체는 이게 사실 아이들을 보면은 전 이기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탄생하는데 교육이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얘가 이제 선한 존재로 성숙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가르치시면서 아이들이 선한 존재고 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존재, 진실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좀 뭐랄까 더럽혀지고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그게 인간을 얘기할 때는 진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놓고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인간상, 인격체, 인격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행동거지, 아이들이 하는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어린이가 하는 행동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그런 시가 있을 거예요. 워즈워즈인가 뭐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어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절대 아이들은 잘못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잔인하게 태어난 놈은 세상에 없어. 나쁘게 태어난 놈은 세상에 없어요. 또 어디서부터 그런 게 길러지느냐. 어른들에 의해서 그게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애들 탓을 하는데 나는 진짜 그러면 웃겨.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데. 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오래됐는데 광주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커닝을 했어요.
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 국민들이 이제 놀리는 거야. 근데 나는 절대 안 놀랐어. 누구를 보고 놀랬냐면 놀랜 사람들을 보고 놀랬어. 왜? 그들이 그렇게 나타나. 그들의 행동거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네.
그들이 어느 날 뭐 어른들이 없는 것을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을 그들이 창작하고 창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잘못된 거지.
이 어린이 인성사전 책을 보면요. 진짜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정말 인성 좋은 아이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책을 굉장히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사실 저희가 사전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딱딱한 의미잖아요. 뭔가 이렇게 앞으로 착하게 살아 막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침을 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실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최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어린이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제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를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설이나 어떤 요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제 덕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어른들이 봐야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써놓으신 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관심 있었던 걸 제가 접어놨는데 뭐가 재밌었냐면은 어머니가 깨를 이제 심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대화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책 안에 보면 소통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소통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이시네요. 네. 할머니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아지한테도 아니 집에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참깨에게도 말을 하고 고양이에게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아까 강연을 들으면서 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꼭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네. 좀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니 최 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아 어린이용 책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어린이들한테 엄마들이 선물해주는 책인가 보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그 지적 수준이 약간 어린이 수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또 이렇게 밑에 가르침을 주시니까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린이 인성사전의 제목이지만 어른들이 더 읽어야 된다.
엄마들이 읽어야 정신차려.
네, 정말. 어린이의 인성을 다시 가져라라는 의미로 어른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쭉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맞아. 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의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절제에 관한 정의도 보면 게임을 하고 싶은 간절함을 한 번만 외면해보세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전 너무 와닿았거든요. 제가 게임을 즐기진 않지만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절제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오늘 같이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절제랑 배려에 대해서
네.
이제 각각 스스로 생각하는 절제랑 배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절제,
네.
대변 소변 가리기. 이거는 아, 좀 아닌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왜요? 대변 소변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급할 때 할 수 없으니까 좀 참아야 된다.
먹고 싶은 만큼 먹지 않는 것. 이거 절제네. 진짜 절제. 좋은 절제네요.
근데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먹을 아이스크림을 참고 내일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절이 또 여름이고 아, 또 여자분들이 그렇구나. 많으시다 보니까 절제할 만한 일들이 사실 음식, 다이어트 이게 가장 큰 주제여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최 사장님은 절제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절제가 꼭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우리 예전에 한번 토요일 음악 콘서트에 잠깐 했지만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조르바가 어떤 행동을 하자면은 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체리다. 그러면 체리를 왕창 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단 질릴 때까지 다 해 보는 일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우리가 너무 금욕적으로 무엇인가 네. 자꾸 절제시키는 것보다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칠 때까지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른들이 못 하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없어. 애들은 절제력이 없어.
그렇죠. 떠들고 싶으면 그렇죠. 떠들고.
그래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절제해야 될 때 절제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공부잖아요. 꼭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요걸 가르치는 게 절제지 사실은.
어른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한테 또 어떤 특정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루 말할 수 없지.
구체적으로.
어른들이야말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다 절제해야 할 것들이야. 하는 걸 보면 행동거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야. 다 절제해야 할 걸 절대 절제하지 않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제를 못 하는 거야. 절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늘 언론에 노출되고 특히 언론이 중요해요. 언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층이 절제를 해야 돼.
네.
그 절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절제가 안 돼. 절제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는 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절제를 참지 못하는 거거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잡아주는 거지. 이게 절제야. 균형을 이루는 거지 사회 자체가. 사고와 생각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게 절제야. 그래, 절제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 이게 절제. 교육도 마찬가지지. 교육도 절제,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양극화 현상.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는 요게 절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절제야. 이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절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 아무것도 아닌 아무 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건 균형감각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뭐 한 가지 걸 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야. 이게 이 인성사전은 네. 사전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언어야 이게. 누구나 다 사회에 살다 보면 다 경험과 체험이 다 달라요. 네. 느낌이 다 다르는 거야. 이건 인성사전은 내 사전이야. 김용택 사전이죠. 그래서 인성사전이라는 게 한 사람의 특정한 삶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랑의 의미, 사랑의 언어, 사랑의 사전적 용어를 스스로 해석하는 거죠. 아... 그게 이게 책이야. 자기 사전이야, 이건. 자기 사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기 언어의 사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말을 다듬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늘 되뇌이고 좀 한 번씩 되짚어 봐야 하는 여러 가지의 정의들을 너네가 한번 고민해 봐라, 생각해 봐라 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이것은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네, 스스로.
스스로 자기 네. 말을 만들어가는 책이야.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 많으실 거예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김용택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어린이 인성사전 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용택 선생님의 동시에 고승환님의 곡이 붙은 노래입니다. 방안의 꽃. 네, 오늘은요 시인 김용택 선생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인성사전 보다가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1, 2부 진행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완벽한 남자가 와가지고
안 그래요. 완벽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살아라,
아까 쉬는 시간에 최 사장님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너무 완벽남인 것 같아서 다가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가장 잘 받은 평균 점수가 65점이었다고 어찌나 다가가고 싶은지. 근데 보니까요 선생님은 이런 점수 때문에 또 기가 죽은 적도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거죠. 저는 말하자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부끄러움이란 뭘까? 자기 자신의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인 거죠.
네.
자기 자신만큼 사는 게 살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점 맞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정말 정당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혼자 홍보해서 정말 잘 맞아서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점수를 많이 맞은 사람도 있고
네.
내가 제일 괴로웠던 건 찍어서 맞는 거야, 점수가.
아.
우리 교육에 찍어서 맞는 거야. 근데 잘 찍으면 맞고 잘 못 찍으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런 교육이 우리 교육이야. 어떻게 찍어서 맞냐고 모르는데 나는 찍질 않아.
안 쓰세요?
나는 절대 모르면 안 썼어요.
아...
오랜 세월 동안 모르면 안 쓰는 거야. 나는 중학교 이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될 거예요. 진짜 60을 좀 했는데 내 생애 최고로 맞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선생님도 너무 칭찬해 줬어요.
네.
용태기가 65점을 맞은 거야. 너무 자랑스러웠죠?
네.
왜? 내가 한 만큼 맞았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렇게 당당함,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된 거를 좋아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부지런과 성실함을 또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난 뭘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뭘 배우고 터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나는 중학교 초등고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책을 안 읽고 자랐잖아요.
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학교를 다녔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대학을 가야 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선생이 된 거야. 그게 내 삶의 방향을 틀어줬는데 네. 선생이 되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나는 독서를 통해서 인격을 믿게 됐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믿게 됐어요. 희망을 가졌던 거지. 우리 인류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믿음과 희망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였어. 소설책을 읽다가 보면 그 속에 정말 멋진 남자가 있어. 여성에게 멋지게 연애를 하고 어른들한테 멋지게 대하고 당당하고 말하자면 의연하고 모든 게 책 속에 따들어 있어. 모든 인간상에.
네.
그 책 속에서 정말 좋은 남자들이 있는 거야. 좋은 인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었죠. 소설책을 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가난해도 뭐 어쩌도 정말 멋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든 또는 뭐 세종대왕이든 뭐 하여튼 어떻든 멋진 사람. 그걸 믿었던 거지. 네. 나는 멋진 사람이었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
네.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사실 나오거든요.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배려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
배려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은 시와 연결시켜 가지고 김밥을 못 사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학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김밥을 모아준 내용이었는데 김밥이 도시락 뚜껑에 하나씩 모이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써주신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 경험담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실제로 학생이?
네, 이제 우리 반 이제 되게 시골에 보면 소풍을 가다 보면 꼭 도시락을 안 싸온 놈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38년을 선생을 했는데 꼭 안 싸온 놈들이 있어. 할머니하고 산다든가 뭐 또는 뭐 아침에 부부간에 죽게 싸웠다든가 뭐 이런 어떻든 상황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남원으로 소풍을 갔는데 내가 12명을 갔을 때야. 근데 나는 도시락을 안 싸라면 김밥을 싸준다고 그래서 아 그 놀이터로 가기 때문에 그 어디 먹을 게 있겠지 하고 안 싸갔어 도시락을. 근데 이제 가서 내가 국수를 먹으려고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왔다 갔다 국수집을 찾고 있는데 한 놈이 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채환이야.
네.
정말 도시락을 안 싸온 거야. 그 혼자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채환아 나하고 둘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따라온 거지. 밥을 국수를 둘이 먹고 있는데 한 놈이 도시락에다가 김밥을 다 싸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김밥을 갖다 놓는 거지. 그 딱 12개가 넘는 거야 김밥이. 그 채환이 그치 제일 많아졌어 그날 보니까 김밥이. 그 둘이 이제 국수를 먹으면서 먹었던 거지. 그때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또 우리 동네 내가 그 한 놈이 가르치는 두 놈을 그날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놈은 할머니한테 살아요 또. 근데 학교에 학습 발표회 날인데 이 녀석이 혼자 교실에 가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도 안 오고 엄마도 안 오고 아빠도 올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수도가에 가서 둘이 얼굴을 씻으면서 또 둘이 부둥고 울었어.
네.
그런 거지. 그게 배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도시락에 아이들의 마음이 쌓여가는 거지. 이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배려였던 거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낱말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되어 있지 혼자 독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너무 유명한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배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거창하게 쓰셨으면 아유 뭐 좋은 시인이니까 난 이해 못하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김밥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저도 김밥 소풍 때 김밥 싸갔던 시대여가지고 그런지 저도 약간 뭉클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울었다고 그 쓴 내용을 읽으니까 더 저도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 절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써주셨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네, 아까 전에 우리 배려만 봤으니까 절제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절제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청객 분들의 의견을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볼까 봐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 또
배려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의 내려주셨는데요. 또 다 먹는 거네. 동생이 먹을 과자 남겨두기.
뭐 있나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분은 절제는 오늘 사고 싶은 장난감을 내일로 미루는 것. 그럼 내일 사야 되겠네.
그리고 다음 날 또 미루는 거죠.
배려는 잠들기 전 엄마 품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 감동이야. 이게 그러죠? 네.
진짜
성인이실 텐데 그걸 양보를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네요.
또 뭐 있나요?
이런 어떤 이 사전의 그 언어들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제 뭐 되게 어른들은 훈계하려고 그러죠. 교훈을 주려고 하고 네.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죠.
맞아요.
훈장 선생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 책에서 그걸 계속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가르치려고 들으면 짜증나는 거지. 난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그 감안을 했죠. 꼭 뭐 훈계하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바르게 살아라 뭐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게 아니고 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소소하고 세세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안 뵙고 그냥 이 책을 봤을 때는 되게 인자한 저희에게 막 말썽 엄청 많이 불어도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화로 잘 설명해 주시는 되게 부드럽고 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선생님을 상상하면서
너 진짜 그런 사람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 나도 맞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라고 스스로 좀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 선생님이 이 책 안에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지만 오늘 오신 방청객 분들이 써주신 절제와 배려에 대한 정의 중에 요거는 조금 수정해가지고 내가 책에 좀 실어도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배려. 잠들기 전 엄마 품을 동생에 양보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어린애들 보면 엄마하고 같이 자고 싶잖아요.
네.
엄마가 그 엄마 품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서정적이네, 굉장히.
네. 네.
이렇게 감성을 불러 이렇게 감성을 자극을 주는 거죠, 감성에.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성이라는 그 어떤 기본 같아요. 감성에 호소하고 또 이게 느끼고 스며들어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어떤 게 이게 인성사전의 기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뽑히신 분께는요,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요,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이마주에서 나온 어린이 인성사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네, 오늘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과 공개 방송으로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성사전이라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쉬운 세 가지의 덕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서 혹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약간의 강조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덕목은 있지만 아, 내가 좀 요거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선생님?
자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율. 그 자율이라는 덕목이 있는데 나는 그 스스로 혼자 자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고립되어서 외롭게 스스로 내 삶을 단련시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뭐 가르침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스스로 내 삶을 가꾸고 살아온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지. 나는 늘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은 늘 길이 없는 산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는 산 앞에 서 있는데 그 산 앞에서 자기 스스로 길을 내며 왔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되거든요. 자율이란 스스로 자기의 법칙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규제하는 거고 네. 스스로 삶을 어떤 법을 만드는 거지. 자기 삶의 법. 네. 그걸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삶을 산 거죠. 그게 난 자율이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강요되고 교육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강한 거야.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방황하는 거죠. 그 삶이 필요해.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자율.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고 가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자기를 갖고 가는 거야. 자기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갖고 가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도 있겠지만 스스로 네. 그 길을 스스로 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말을 좋아해. 자연.
네.
자연은 우리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에서 와요. 정치도 예술도 신앙도 과학도 예술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거죠. 자연은 이치를 깨달아 가는 거지. 자연의 순환을 깨닫는 거지. 자연의 이치는 철학이야.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 자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야. 물 속에는 고기가 사는 거지. 옆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사는 거지.
네.
모든 생태계가 이치의 순리와 이치에 따라서 순환하는 거야. 이 삶을 나는 배웠어. 난 그래서 자연을 좋아해.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말해줬잖아요, 나한테.
네.
그걸 내가 받아서 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자연 속에서 모든 삶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을 보라. 우리가 휴가 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잖아. 자연 속으로 가는 거예요. 냇가를 찾아가고 숲을 찾아가서 거기서 쉬는 거지. 우리가 위안을 얻는 거지. 바람이 부는 나무 가지를 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시간의 정지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자연 속에는. 그걸 깨닫는. 시간이란 우스운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지. 시간도 세월도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자연을 좋아해요. 자연 나무,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나무는 가만히 보면 다 모든 게 줄기, 가지, 잎사귀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
네.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볼 때마다 다른 거야. 놀라워. 완성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다르는 거야. 왜 그럴까? 나무는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자연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그려주는 거지. 나무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불 때하고 전혀 달라. 사람도 교육도 인성도 인격도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주는 거야. 인성사전은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줘. 받아들일 때만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 이건 창조의 책이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성이야. 인성사전의 기본이에요.
네, 선생님이 지금 자율과 자연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알미 부족하니까 두 가지가 모순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모순이 없으면
네.
모순이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율에 대해서는 길이 없는 산을 개척해 나가는 거,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법칙을 좀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그 자연 그대로의 이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인가?
그게 무궁무진한 거야. 자율도 무궁무진한 것이고 자연도 무궁무진한 거죠.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자연도 마찬가지고 자율도 마찬가지고. 이 여기 있는 모든 언어들은 정해진 게 없어. 자기 스스로 정해가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도 다 달라. 생각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다 다른 거죠. 의미가. 그 내용이, 그 규정이, 그 정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사전을 만들어, 삶의 사전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상충되고 다 적대적이지만 그것이 다 화합적인 거죠.
개인한테 있어서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그 최 사장님하고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질문이 많고
무섭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최 사장님이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거는 앞에 계신 방청객 분들도 더 질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방청객 분들의 질문도 또 안 들어볼 그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혹시 오늘 선생님의 강연과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다. 나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은 자연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울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많은 여성분 사이에서 유일하게 앉아 계신 그 절제 네. 게임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멋있는 우리 남자분.
예, 저는 송영대라고 하고요. 그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인문학교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한 10명 대상으로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학생 중이면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중2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대할 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그 한양대 이용만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어울리려고 해라. 큰형님처럼 행동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며칠 전에는 기리의 인문학자 이제 최준영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돼. 아무리 넘을 뜯어주고 뭐 별 소리 그 교수님들이 하는 소리 다 맞자. 그렇지만 기본으로 사랑이 필요하죠.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이 나와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초등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 그 누구든 인간이 나와 대등할 때 사랑이 싹 뜨고 그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애들하고 부딪혀요.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 가서 놀아줘야 돼. 놀아야지 안 놀고는 안 돼. 놀아주면 되죠. 정말 너그럽고 넓은 사랑이 필요하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기가 두 명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 큰 사랑을 얻어야 된다. 끝도 갓도 없는 게 이 인성 단어들이에요. 그중에 끝도 정말 끝도 갓도 끝도 없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건 끊임없이 얻어가는 거죠. 삶을 깨닫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얻어가는 거라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이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에요. 그것만 딱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이고 가서 말을 들어줘야지 요 따위 생각으로 가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마음을 풀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가면 되죠. 이해하려고도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오늘 가서 정답껏 다정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 감동됩니다. 애들이 금방 따라와요. 그냥 금방 와서 발질을 차고 금방 손으로 얼굴을 쳐요. 그런 사랑이 필요해. 애들이 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발질을 뒤에서 엉덩이를 차는 거죠. 팔짱을 끼는 거죠. 손을 슬며시 잡는 거지. 이 사랑이 필요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뭐 저도 사실 그 성당에서 초등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렇게 경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사춘기인 친구들은. 아, 그래, 그럼 네.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한마디 어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오늘 스타일 좋네 뭐 하시든지 뭔가
패주는 거죠.
아 뭔가 터치로 그렇죠. 애정 표현을 네. 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좋겠네요. 근데 네. 보니까 스타일이 거의 네. 중학생 딱 신세대 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자기 교육.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인간한테. 특히 어린애들한테. 특히 중학교 2학년한테.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도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고.
아, 이해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 못해. 네,
그냥 네. 사랑으로 순수하게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다. 저것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니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막 어린이 인성 사전도 쓰시고 막 되게 감성적인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진짜 자녀분들한테도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아, 얘는 인성이 덜 됐는데 할 때 어떻게 가르치실까? 또 살짝 궁금했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이 두 명인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쵸.
한 게 딱 달라. 머슴하고
딸이요. 네.
딸은 시집을 가도 내가 걱정을 안 해. 그럴 정도로 인격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아, 갖춰졌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시집을 간다고 해도.
네.
공부라는 것이, 인성이라는 공부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라고, 공부라는 게. 사람이 된다는 건 딸이 그 녀석이 커서 너무 집으로 시집을 가도 내가 걱정 안 하는 거야. 염려를 안 해버리는 거지. 아들도
네.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면 사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새끼들을 부양하는 거지.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 어제 그저 저녁에는. 안싸움 둘이 가면서. 여보 내가 근데 요새 우리 두 아기를 놓고
네.
염려가 없어진다. 결혼 아직 안 했거든요.
좋네요.
염려가 없어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늘 항구에서 애들이 배야 배. 늘 밧줄을 잡고 있었어.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거야. 이것들이 바다를 넘어질까 뒤집어질까. 상어가 와서 받아버리지 않을까. 별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이 밧줄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 이제 밧줄을 놓고 애들아 잘 가봐. 넓은 바다로 가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들이 바다에 가서 엄청난 풍랑과 비바람과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된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요?
아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끝도 없이 이제 혼내면서 가르쳤지.
아.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애들아 잘 가. 나는 밧줄을 놓았어.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정도로 둘이 자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게 나랑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어디서 사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나봐. 나 보면 나를 보면 되잖아. 어디서 사는 거 아무 중요하잖아.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저 작은 마을에 몇 가구 마을에 살아서 지금까지 계속 초등학교에서 그 마을에 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잘 사는 것도 별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살았어. 살았던 거지. 뭐 그 이유가 뭐 있어. 잘 살고 못 살고 어디가 살았는데 살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목표야.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거야. 시간을 오래 주는 거지. 방황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떠돌아다녀. 고생해. 늦고 더디고 천천히 가.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찾는 거야.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 잘하는 걸 평생 하면서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의외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 같고 좀 잘 안 갔지만
네.
내가 생각한 것, 안사람이 우리 자식 두 명에 대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잘 자라졌어.
선생님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안
그 방금 선생님 자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린이,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가 꽉 잡고 있어.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방학 때 제발 좀 노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어. 한 두 시간이라도.
네.
노는 거. 노는 것도 또 공부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 대단해. 그래서 난 이제 방이니까 네. 방이란 말 뜻도 이해도 못해 또. 우리 엄마들이 잊어버렸어, 어느 날부터. 좀 한두 시간 놀리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입시 공부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자도 되게 짧게 쓰고 그래서 좀 감성이 덜하지 않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짜 시를 보고 이렇게 좀 시를 써보고 다른 사람의 시도 이러다 보면 좀 감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뭐 감성이 늘려지는 방법이라든지 뭐 우리 친구들한테
아니,
뭔가
친구들이 아니다니까 애들은 아니야.
왜요?
애들은 엄마들이 다 규정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해. 엄마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 이거 엄마들도 계시겠지만 엄마들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점수를 많이 맞아서 서울대를 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놀이, 놀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놀고 이런 놀이를 많이 키워줘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살 줄 알아요.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점수는 많이 맞는데 사는 법을 모르는 거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네. 네. 애들한테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하루에 뭐 담은 한 시간이라도 냅둬 봐줘. 되게 컴퓨터라든 TV를 보든 버스라든 그냥 냅두는 시간. 내비를 두어버려. 전라도 말로. 냅두자.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랬으면 정말 제발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처럼 정말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세상과 이렇게 잘 소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동안처럼 살 수 있지.
내가 근데 동안이야?
아 그럼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네, 동안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마음 안에 늘 동심과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과 또 아름답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 멋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시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선생님하고는 오늘 대화는 진짜 커피숍에서 막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적으로 만난 자리처럼 너무 편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인사를 드려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알아서들 사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용택 선생님 그리고 특히 질문이 많았던 우리 최 서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요.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7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우리 문화재 제자리찾기 해문 대표님 모시고 문화재에 얽힌 또 다른 우리의 역사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토요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서도 EBS 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공개방송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저도 너무 즐겁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서 조금 후회가 되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 곡 김예림의 어른 만니 피처링은 케이지 트래버스래요. 이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